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말씀을 드릴 때 7장에 나오는 고통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조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내라. 나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과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옛 언약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전히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아직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7장은 구약의 옛 언약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의 소리를 또한 8장에서는 구원받은 신약 백성의 고통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22절, 23절, 26절에서 말씀하시는 탄식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탄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세 가지 탄식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려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러면 설교가 두 시간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들의 탄식 또 성령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떡해 뭐 이런 그냥 이렇게 한숨 쉬는 그런 것 만을 말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탄식이란 말의 올바른 뜻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을 하며 내뱉는 그 신음 소리를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너무나 오래돼서 기억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 산모가 그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고통하는 그 모습. 정말 그 신음하는 그 모습. 이를 악물고 꽉 참고 소리를 내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탄식이라는 이 단어는 해산의 고통만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 뒤에 따라오는 새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모습도 다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아기를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명만 나신 분이 없잖아. 또 최소한 두 명 이상씩은 나셨잖아요. 묻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할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죽느니 사느니 그냥 그래 난리쳤는데 왜 둘째를 낳느냐. 잊어버린다는 거죠. 애를 낳는 순간에, 그렇죠? 애를 낳는 순간에 내가 했던 그 해산의 고통은 순식간에 잊어버린다는 거죠. 뭐 저는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여성도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아팠었나? 그러니까 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거예요. 왜요? 생명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탄식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놈으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기도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덜입고자 함이라.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의 장막이 날마다 날마다 허물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탄식하는데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내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것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입기를 덧입기를 소망함으로 탄식한다라고 말씀 먼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하여 19절부터 2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마미함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로 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의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데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피조물들의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까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죄의 비참함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땅 자체에 또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고통의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죄의 비참함 속에 땅들도 이 세상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새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기근과 지진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또 왜 이렇게 더워요? 토렌스가 90도로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것도 막 92도, 93도. 지금 온 세상이 벌벌 끓는 거, 물론 이 서부 지역이 끓고 있는 거겠지만. 어제 결혼식을 야외에서 한 박성준 성도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랑 신부는요. 대간 5도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 지금 중국에, 일본에 엄청난 태풍들이 불어서 또 한국에도 비가 오면은 뭐 우리가 옛날에 비 오는 거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의 집중 호우가 쏟아붓습니다. 곳곳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오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때 믿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죄의 비참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새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주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구원의 영원한 세상으로 올라갈 그때를 기다리고 자기들도 그곳에 참여하기를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 고통하고 있다. 그러면 피조물도 구원받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기 구원이란 단어의 뜻은 우리들이 받는 구원하고 분명히 다르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존재들로 영원한 나라로 불림을 받은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또 이 구원에 대해서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피조물은 그러한 대상은 아니죠. 피조물을 보니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인간만이 새 창조의 대상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크게 잡아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여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많은 교인들은 이 구절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도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세상, 이미 여러분들이 저 김 목사님과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베드로는 세상을 둘로 나누는데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과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 물로 멸망당했으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은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 보니 20장 말씀을 보니 마지막 그날에 땅과 바다와 무덤들이 다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의 모습,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그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물론 천국의 모습입니다. 또한 새 창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불타서 완전하게 다 체질이 녹아지고 불에 다 타서 풀어져 버리면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만물이 다 새 창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고 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단순히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창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피조물의 세계도 그 하나님 왕국의 일원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그들이 누릴 안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영이 있는 존재로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이지만 다른 피조물들도 그들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읽는 동사 쪽으로 굉장히 강조해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세상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단어들 나오면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하고 통하고 무슨 단어들인가? 이렇게 커뮤니케이트 하는 단어들 아니에요? 뭔가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그들은 그 있는 존재조차 그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냅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그것으로부터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과 그 향기를 맡으며 이 아름다운 꽃, 이 아름다운 향기를 말씀 한마디로 창시한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로우신 분인가. 우리가 말하는 끝없는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기를 갓난아기를 안고 품에 안고 기르면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며 야 이런 아이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고 섬세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신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모든 만물들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아니지만 있는 그 자체로 그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다스림 아래 놓여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그 자신들도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질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 내가 너의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안식년을 지키라고 해서 7년에 1년은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그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식할 동안에 그 땅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하라고 보내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동안에 조금 비꼬는 단어죠. 그 땅에서 안식하라고 보내준 그 안식처인 그 땅에서 죄만 범하고 살았기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 땅은 안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 땅은 안식을 누리리라. 땅도 인간의 죄로부터 안식을 누립니다. 시편 65편 11절과 13절에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자 저희가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새 창조의 모습에 이처럼 피조물들도 꽃이 피고 초장이 푸르르며 작은 산들의 기쁨에 띠를 띠고 양떼가 입혀지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땅들이 다 즐거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요 은유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은유의 말씀이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또 그 안에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서 땅이 얻는 안식과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았던 로마서 8장 말씀도 피조물들이 얻는 안식, 피조물들도 죄에서 쉼을 얻기를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마지막 날 다 불살라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땅에 묻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 영혼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새 창조의 모습이요 또 구원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보니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계시록 21장에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려라.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구약의 용어들로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의 용어들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새 창조는 어떠한 모습일지 알 수 없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근데 이미 가신 분들은 다시 올 수 없으니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왜요? 그날에야 완전하게 새 창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어떻게든 무슨 이 세상이 어떻게든 무슨 상관이 있어 피조물도 어떻게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마지막 가서 보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로마서 8장에 그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 이 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도 지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태풍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도 그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뭡니까? 이게 다 죄 때문이야. 이게 다 죄 때문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어.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죄를 완전히 끝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이 땅도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보았는데 사실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한 단락입니다. 18절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말씀하시고 30절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이 얻을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얻을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 탄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탄식이 단순히 고통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탄식을 말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여자가 애를 낳고 난 후에 그 생명의 기쁨 때문에 지난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이 잠시 이 땅에서 이 탄식하는 이 모습이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뭐라 말씀하냐면 자녀임은 또한 후사니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고난에서 영광으로 옮겨갔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들도 다음으로라도 당연하게 이 땅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옮겨져 가는 삶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심지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도 탄식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산모의 고통의 소리가 더 커져가고 커져가고 그 고통의 순간들이 시간의 간격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해산의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탄식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고통의 간격들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산 고통 그 시간 뒤에 오는 새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된 우리들이 예수의 삶에서 삶도 고난에서 영광을 옮겼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와 함께 받을 영광의 영원한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이 잠깐의 탄식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점 더 악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점 더 악해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압박도 심해집니다. 코비드 3년 동안 우리는 이행 연습을 했습니다. 감히 세상 정부가 교회를 향하여 교회 문을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목사들까지도 교회 문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목사를 향하여 광신도라고 말합니다.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모든 교단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고신 목사입니다. 그 위대한 고신. 고신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오피십니까? 저희 고신이 자랑하는 것은 신사참배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동쪽을 향하여 신사 있는 쪽을 향하여 동방요배를 하고 충성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묵상기도 합시다 라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일본 신사들이 예배당에 들어와 그것을 감시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은 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떤 분은 신사참배하지 않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무인도로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우상숭배할 수 없다. 예배를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느냐, 문 닫을 수 있느냐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치록한 성도들, 목사님들이 회개하자. 뭐 역사 깁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한 9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얘기입니다. 모임에. 그런데 이 고신교회도 너무나 당연한 듯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러면 다 코비드 걸려 죽으란 말이냐? 예배드리면 코비드 안 걸리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이 또 올 겁니다. 더 심한 곳이 또 올 것입니다.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오듯이 애가 나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워서 더 심해오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어야 하기에 그 죽음의 순간까지 점점 심하게 닥쳐올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는 교회도 죽어야 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탄식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앞에 있는 즐거움, 십자가를 지시고 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 앞을 바라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부끄러움,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해야 하며 이 탄식의 소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내 탄식의 소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움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어려움을 이를 악물고 그냥 견뎌내는 것이 기독교인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우리 안에서 그 탄식의 신의 소리가 끊고 나면서도 우리 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죄를 죄의 세상을 이 사탄의 시대를 이미 끝났지만 완전히 끝내실 그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바라보며 최악의 발버둥을 치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지지 않고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